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활짝 열어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심령 속에 새기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BC 3000년경 독일 남부에서 발견된 맷돌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야, 맷돌이란 게 우리나라 고유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맷돌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에서 사용된 물건으로서 고고학자들은 적어도 BC 5000년경부터 사람들이 맷돌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맷돌에 대한 기록이 20번 이상 나와 있고요. 예전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 실제로 지금도 가정에서 맷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기 있는 저 맷돌 사진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아마 저 사진이 나오자마자 이상한데? 라고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점이 이상하죠? 맷돌을 돌리는 맷돌 손잡이가 없습니다. 물론 뭐 저기 있는 맷돌은 박물관에 있는 것이라서 손잡이가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맷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저런 식으로 맷돌 손잡이가 없으면 아주 황당한 상황이 되는데요. 맷돌 돌리려고 할 때 이 맷돌 손잡이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래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어이가 없네.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처구니가 없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맷돌 손잡이, 이 손잡이를 가리켜서 어처구니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31년 전 제가 겪었던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모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할 때인데요. 입학 서류를 접수하려고 교학처에 가서 줄을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마치 중처럼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월 초였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렇게 완전히 삭발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다 있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중처럼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진짜 중이었어요. 예. 여러분 별로 황당하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 어째서 중이 신학교에 온 거지? 그것도 신학교 입학 서류를 접수하는 이곳에 중이 이 줄을 서 있는 이유가 뭐야? 제가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잠시 후에 입학 서류를 접수하는 직원하고 이 중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이 중이 말합니다. 아니 이봐요. 내가 정식으로 학력고사를 보고 왔는데 어째서 입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이 중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째서 중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합니까? 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이야기를 요 첫 부분만, 앞부분만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이요. 나는 꼭 이 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배워야겠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입학 서류를 내밀자 담당 직원이 말합니다. 여기는요, 학력고사와 점수만 된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의 추천서,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러자 이 중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난 또 뭐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 아주 많아요. 가서, 얼른 가서 내가 추천서를 받아올 테니까 일단 이 서류부터 접수해 주세요. 아이고 주여. 그런데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나이가 많은 한 그 직원 한 명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싹 정리를 했어요. 이 직원이 중에게 말합니다. 신학교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야, 저 혼자 멋있습니까? 그럼 반응을 좀 하셔야죠. 예, 멋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정말로 멋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 말이 기독교 진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구원에 이 말을 적용해 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에 이 말을 적용해 보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누구나와 아무나의 원리를 오늘의 주제인 회개에 적용을 해보면 회개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바로 회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회개를 하는 둥 마는 둥 유야무야하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모든 죄를 다시 한번요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충 넘어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대충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단 한 번도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서 대충대충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그냥 넘어가 넘어가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회개해야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 사울과 다윗, 사울왕과 다윗왕이 보여주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울왕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사무엘상 15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하였음이니이다. 예,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의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울왕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부터 살펴보면 저기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예,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말씀을 어겼다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왕이 어겼다라는 것이.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은 저기 있는 것처럼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 르비딘 광야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이 교활하고 비겁하게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혔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아말렉 족속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하여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의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실 때 이와 같은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이 아닌 일반적인 전쟁의 경우에도 당연히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와 같은 거룩한 전쟁 성전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성전의 경우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전쟁을 언제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투를 하고 상대편 적군을 어떻게 처리하고 등등 전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데 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이게 사울 왕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혹시나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이 명령을 사울 왕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기 보셔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 다음 보충 설명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사무엘상 15장 5절로 9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하윌라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구절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어떻게 이행했는지 알려주는 대목인데 이 대목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이 대목에 나오는 사울왕의 모습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울왕의 회개하는 모습과 그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왕이 어떻게 이행했습니까? 얼핏 보면 저기에 진멸,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근데 사울왕이 진멸 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얼핏 보면 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구나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저기를 보세요. 양과 소 중에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샥 끌고 왔어요. 그리고 가치가 없고 하 않은 것들만, 쉽게 말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진멸했어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한 것처럼 척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 안 했어요. 근데 순종한 것처럼 척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척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회개하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4절과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예, 저기 본문 24절 맨 앞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 왕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다고 하는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사울왕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사울왕의 두 가지 모습을 보면 사울왕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게 아니라 회개한 척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자, 보셔요. 1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이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좋은 가축들을 끌고 왔지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백성들이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말고 전리품으로 끌고 오자고 우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백성들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울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왕의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커녕 회개가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모습은 더더욱 가관입니다. 보셔요. 2번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사울 왕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왕위 지키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여,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백성들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께서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울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왕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는 영 거리가 먼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인물인 다윗의 회개는 어떠할까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오늘 두 번째 부분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읽은 저 본문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예.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일단 엄연한 남편이 있는 여인인 밧세바와 간음을 한 간음죄를 범했고요. 이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죄, 살인죄를 범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육신적인 탐욕에 빠진 죄,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계획한 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악한 계획을 실행한 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 즉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가 나쁘죠.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죄를 비교하면 누가 더 죄질이 무겁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100% 진멸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사울 왕의 죄와고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한 죄, 탐욕의 죄, 다른 사람을 이용한 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범한 이 다윗 왕의 죄, 사울 왕의 죄와 다윗 왕의 죄를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어느 쪽이 더 중범죄예요? 네. 국민 참여 재판 갈 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사울 왕의 죄보다 다윗 왕의 죄가 훨씬 더 무겁고 죄질이 불량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고 반면에 다윗 왕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 왕의 회개는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었을까?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의 추상 같은 질책을 받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가했던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짧게 한 구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이렇게만 아주 짧게 묘사되어 있는데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얼마나 솔직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윗 스스로 기록한 시편이에요.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요약해서 읽었는데요. 시편 51편은 전체가 19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19구절 중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는 표현이 직간접적으로 무려 21번이나 나타나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한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세상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봤는데 어느 날 눈이 부실 정도로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이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런데 아니야, 이런 보석은 세상에서는 귀하고 아름다울지 몰라도 천국에 가서는 널렸잖아. 이건 아니야. 보석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장인이 평생을 걸쳐서 만든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저것이다. 저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물건이 아닌가. 더구나 저 장인이 자신의 모든 정성을 바쳐서 만들었으니까 저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근데 또다시 아니야. 저 작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세상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조각 작품을 내려놨어요. 천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봅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찾았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천사가 금으로 만든 상자에다가 그 사람이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을 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시고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실천하리라 결단하면서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